워런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 정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측을 이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좋은 성적을 얻는 길로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좋은 성적을 얻는 방법이 뭐냐? 주식시장이나 경제 예측에 대해서는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예측해도 다 틀린다. 그 대신 일정 부분은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투자하는 거는 그런 시장 예측에 관계없이 경쟁 우위가 있고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라면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보유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른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코끼리에 올라탄 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코끼리는 감정이고 기수는 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이 감정을 통제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정치 뉴스를 봤다. 어떤 정치인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코끼리가 방향을 딱 틀어요. 아, 쟤 딱 싫어.
아,
네네. 아, 쟤 너무 좋아. 쟤라고 하지 말고
정치인. 그분이
아, 그분 너무 좋아. 방향을 딱 그 순간 튼다는 거죠. 코끼리가. 아. 그러면 기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코끼리의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코끼리가 방향을 튼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인 거예요. 우리 이성은.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 코끼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항상 코끼리 자기 코끼리는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항상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나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를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사람끼리는
아, 얘기가 되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얘기를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하. 아 그럼 네 근거가 정당하구나. 그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관점이라는 게 시장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이런 기준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드리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워렌 버핏 바이블을 정독을 해서 여러 번 읽어보면
네네.
되게 좀 감탄하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죠. 네.
곱씹어 보게 되는 그런 말들이 꽤 있거든요.
네. 생산성 향상이라고 쓰고
네.
저는 레이오프를 하고 읽는다.
네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결국 생산성이라는 거는 인당 얼마나 매출을 만들어냈니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요즘에는 좀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AI 때문에 실직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네. 굉장히 많고
네.
젊은 사람들을 고용을 안 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아서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는 1900년대부터 네. 농업도 그렇고 철도도
네.
그렇고
네.
모든 산업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다라고
네.
해석하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는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제 그 AI에 관한 질문이 왔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얘기를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잘 모르죠.
네.
그리고 뭐 AI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라는 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창발적인 특성을 가지는 최초의 발명품 아닌가.
아.
창발성이라는 거는 이제 무수히 많은 이 단순한 그 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그거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하고는 다른
무엇인가가 나오는 네. 거죠.
우리 그 의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창발적인 특성인 거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인간의 신경망을 본따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게 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네. 근데 결국은 네. 이제 생산성의
향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AI 분명히 뭔가를 네. 만들어내고 네. 있는 거죠.
만약 이게 AI의 그런 창발적인 특성이 나타났을 때 네. 그걸 잘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때는 뭐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일시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길 거니까요.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AGI가 됐을 때 뭐 이게 위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 인구의 40%가 농업, 그러니까 먹을 거 만드는 데 일하고 네. 있다가
네.
그 38%는 농업에서는 해고당한 일이 된 거잖아요. 네, 2%만 네. 농업을 하고 있다니까.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농업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고 네. 그 다른 일이 그 1900년대에는 없었던 일인 건 네. 분명하고
네.
그것도 마찬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 이야기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요즘에는 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네.
생각에서
네.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경제 시스템 뭐 다 뭐 오케이인데
네.
아니 중국은 그거 아닌데도 저렇게 잘 나가고 그렇잖아.
네.
이건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버핏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대한
네.
이제 의심인 거죠.
네.
버핏 시대는 그랬지만
네.
다음 시대는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뭐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가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되는데 좀 충격적인 사건이 올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그
엔솔
엔솔
네.
그 노동자들이 수갑을 차고 막 이렇게 쇠사슬 하고
맞아요.
그게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네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아하.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 거죠.
음흠.
아무리 이게 이민법을 뭐,
그렇죠.
뭐 하더라도 명백하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민법에서 적용하는 아주 나쁜 뭐 그런 노동자도 아니고 고급 노동자인 건 딱 대번에
발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비자도 받아봤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종소리가 이제 울리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시장 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거는 아직은 잘 유지되는 것 같아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네.
트럼프의 그 보호무역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다.
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그거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계를 40년 놓고 보면은 좀 미친 행동 아니야? 이래 생각할
네.
수 있지만 한 100년, 200년을 넓혀보면 보호무역은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 한 40년 동안 이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확 기울었던 것 뿐이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고 보호무역이 심각했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망각을 했을 뿐이지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래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달리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에
그쵸.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이 유발하는 분쟁 같은 것도 많았는데, 근데 전 세계가 막 분쟁의 소용돌이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막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유지되는 거에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문제점은 뭐냐면 부채 비율인 거죠.
그쵸.
그래서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인플레이션을 장기간 통제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통제된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데 통제된다면 뭐 한 10년 정도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면 부채가 녹을 거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1950년대에도
그쵸,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로 보면 그때 대공황 때 29년도에 돈 왕창 풀었고 그다음 세계 2차 대전 때 돈을 왕창 풀어서 그렇죠. 그때도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지금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50년 초에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50년에.
그쵸.
그때 인플레이션이 엄청 났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네.
근데 그거 통제되고 그다음에 완만한 인플레이션 해서 한 60년대 중반까지
네, 네.
이 높은 부채 비율이 녹아내렸거든요. 아. 비율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정책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인다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상수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해가냐. 물론 이제 좀 더 유리한 관점으로 협상하고 이런 거는 다른
필요하죠.
문제고.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은 누군가한테는 혜택이 되지만 누군가한테는 피해를 보는
네,
거.
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모두에게 불행한
네,
거.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낫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되게
네.
냅둔다 네. 이런 느낌이네요.
냅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컨트롤 가능하는 한 선에서
네, 네. 이런 범위 안에서 이제 연준이 관리를 네.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안 좋아지면 다시 이걸 올리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너무 높다 싶으면 눌러주고
요걸
이제 한 10년간 연준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시장 예측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기가
네.
좀 그런데
네.
21년도에 사실은 그때 인플레이션이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 연 YOY 한 10% 넘어가고 막 그럴 때 70년대식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건 터무니없다.
아하.
그 파월이 얘기하는 일시적이라는 용어를
그쵸.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렇다. 파월이 얘기한 일시적이라는 개념은 3개월, 6개월, 뭐 1년 이 기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거냐 아니면 구조적이지 않은 원인에 의한 거냐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네, 그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구조적인 거라 그러면 일시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거는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급망이 좀 이렇게 와해됐던
네,
그런 게 있었고 물론 이제 유동성 완화 정책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금리 올리는 걸로 그것만 딱 잡아주면 공급망 문제나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은 해소가 되니까 통제 가능할 거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70년대식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오버하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있는데 버냉키가 1950년대를 두고 지금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이 있었고 심각했던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그때 봤을 때는 되게 쇼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 전쟁을 봤을 때 느낌은 냉전이 이제 시작되는 그
다시,
전쟁이었고
맞아요.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경기 침체도 있었고 그렇지만 번영하는 50년대로 기억한다. 굉장히 터프한 시기였긴 하지만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번영하는 시기인데 뭐가 번영하는 시기냐면 민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번영의 시기로 기억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약간 지금이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하지만 쉽게 잘 안 오는 게
네.
이게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경기 침체가 언젠가 또 올 수도 있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네.
그래도 저희 채널에는 처음 나오신 거고
네.
또 저희 채널은 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할 때
네.
뭔가 이런 관점? 대표님의 네. 관점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관점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겠다.
네. 제 말이 좀 쓸데없는 말들이 들어가서 근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라라는 건데 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1년도에 그 주총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과도한 경기 부양책이 부르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레리 서머스가 이제 경고를 했다.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워렌 버핏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질문이 나오니까
네, 네, 네. 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 정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얘기하거든요. 예측을 이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좋은 성적을 얻는 길로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좋은 성적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워렌 버핏은 이제 어떤 걸 제시하냐면 주식시장이나 경제 예측에 대해서는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예측해도 다 틀린다. 그 대신 할아버지 비상금 그것처럼 일정 부분은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투자하는 거는 그런 시장 예측에 관계없이 경쟁 우위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라면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보유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 기업들이 네네. 이제 현금 비중이 늘겠지만 그게 결국은 워렌 버핏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그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기업을 봐라. 그 대신 이제 시장 예측에 대해서는 겸손해라. 저랑 이제 친한 형, 그 형 같은 경우 코로나 때 주식 100%로 코로나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회사들을 점검을 해서 그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점검해봐도 아 이건 많이 빠져도 싸고 좋은 것 같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냐면 회복될 때까지. 아. 그 다음에 회복되고 나서 이제 이 종목 선택을 좀 더 하고 물론 이제 그전에도 종목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형의 방법은 회복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 회복되는데 몇 개월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늘어났고 그래서 사실은 심리적인 안정감만 있으면 현금이 제로라도 충분히 이제 정신적 만족감을 비상금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네네. 근데 이제 현금이 많이 있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이 정신적 만족감이 안 채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쟁 우위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이라고 하면 이제 워렌 버핏은 한 10년 이상을 얘기하겠지만 그쵸. 제 기준에는 한 3년. 네.
아, 3년만 해도 대단한 네. 거죠.
한 네. 2, 3년 정도 아, 회사가 이제 성장할 것 같다. 더 성장하면 더 좋고 네. 그런 믿음이 있는 회사가 많이 보이면 이제 주식을 많이 사고 그런 게 적게 보이면 이제 현금을 좀 더 늘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워렌 버핏 바이블에 나오는 워렌 버핏의 가르침을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알면 알수록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분인 것 같고 네. 그 책이 녹아져 있는 그 생각이 지혜가 녹아져 있는 책이니까 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많이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 책으로부터 뭐 어떤 인세를 받거나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는데
전혀 이익이 없는데 없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네.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되는. 그런 인생의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좋은 책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종목이 다 똑같다. 근데 수익률은 어디서 차이 나냐면 언제 샀는지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네. 이거라고 얘기를 누가 했는데 정말 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회사 우리 시장에서 나와 있는 정답지는 다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차이는 저는 본질적인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오늘 정채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고민을 더 할수록 네. 진짜 투자 실력도 늘고 네. 저는 좀 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행복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